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이지움에서 440여 구의 대규모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경찰 수사국장은 15일 영국 스카이뉴스에 이같이 밝히고 모든 시신에 대해 법의학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은 해방된 큰 마을들 중 가장 큰 매장지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며 449의 시신이 한 곳에 묻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포격으로, 일부는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주말에 이지움에서 철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러시아군의 침공 초기 수도 외곽 부차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에 비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곳에 죽음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하거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주요 7개국 G7 무역장관들이 15일 최근 불거진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으로 이뤄진 G7 무역장관들은 이날 독일에서 회의한 뒤 성명을 내고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장관들은 성명에서 상호 유익한 기반에서 무역관계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공급망 체계의 기능을 보장하고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과 미국 등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물류 산업이 마비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G7 무역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막고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협력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무역장관들은 또 일부 국가의 무역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지적재산권 도용, 시장 왜곡 활동, 보조금 문제 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이란은 오랜 우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변화하는 국제지형의 시험을 견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공통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주권과 국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란과 협력해 내정 불간섭 원칙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달러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에 보낸 메모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재고에서 남는 무기를 이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이번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지원에는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과 야간 투시경, 크레모아 지뢰 제거 장비, 105mm 포탄과 155mm 정밀 유도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메모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15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변화하는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며 핵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져 주목됩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초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됐듯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고 리 위원장은 이 구상을 더 잘 이해했으며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중국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통한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지지하며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역내와 국제사회에서 한중 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 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안을 초청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시 주석 방한을 고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날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 위원장은 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각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양측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함께 강조했지만 김 의장은 북한 도발을 언급한 반면 리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리 위원장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핵화가 사실상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려는 최근 민의 법령 채택으로 지금 입구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얘기를 한 건, 이 평화체제는 사실은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이 이 한국의 군사적인 행보, 이 한미,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이 순화된 표현으로 그 부분을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리 위원장은 김 위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과 관련해 미국 측이 북한의 관심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세 악화를 방지하려면 미국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북한의 대항을 부추기거나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는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이 언급한 예민한 문제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위원장은 회담에선 사드가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갈등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드를 둘러싸고 한국에 우회적인 압박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보복하고 뭐 이랬다가는 더 한중관계는 안 좋아지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판단하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은 가능하면은 우리도 니네의 어떤 이익을 존중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 이런 어떤 전환을 좀 시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 위원장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상호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우리는 양측이 발전 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를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다자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와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하며 다자주의와 지역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에 대한 반감이 깔려있는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중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 그것도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인 것이고, 또 한중 2차 FTA 얘기가 나오고, 또 첨단 기술 협력 얘기도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거기에서 결국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읽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 위원장은 회담에선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즉 칩4와 관련해 공급망 재편은 미국 독자주의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위원장은 앞서 15일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김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외교와 경제, 정보, 군사 등 모든 측면의 협력, 조율과 함께 이것이 동맹을 향한 위협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ll be in a position to discuss our collective goal to ensure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포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이 북한의 위협과 모든 잠재적 공격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discuss threats from the DPRK and expanding cooperation against all avenues.
아울러 양측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많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6일 워싱턴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가안보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한반도와 더 폭넓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처한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Russia is now turning to countries like Iran and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생명줄이라도 붙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며 핵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져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략자산 배치 등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유엔에서 미한 한일 정상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워싱턴에서 제3차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양측의 외교 국방 당국이 2 플러스 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미국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한국에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핵무력 정책법을 공표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의 재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공언할 수 있는 수준과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VOA에 한국을 더욱 안심시키는 방안이 이번 협의체의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억제력에 대한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it is really more about reassurance to South Korea. So it's up to South Korea to determine how they would feel better reassured and what they think the gaps in the deterrence are.
엄 선임 연구원은 한국을 안심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라며, 그러나 미국도 추가 미사일 방어 체계나 미한 미사일 방어망 통합 강화 등 개선된 억제력을 증명하는 방법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열리는 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입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지만 동시에 코로나 기간 단절됐던 한중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현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비롯해 중국의 사드 3불 이란 요구와 한국의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핵심 교역 상대인 한중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문제도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 차관보는 이번 방문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탐색전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new Korean president has also made the emphasis on relations with Washington a real fundamental pillar.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핵심 근간으로 한미 관계를 강조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약속했으며 사드 배치 정상화를 위한 주요 조치에 나섰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전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재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문제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며 전반적인 한중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두 나라가 인식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이번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고위급 교류는 서울과 베이징 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위한 투자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제77차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는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동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 따르면 각국은 20일과 21일 미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 정상의 만남이 지난 정상회담 이후 주요 진전 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의적절한 기회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 발표와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양측의 공동 접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경제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꼽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영내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 실현을 위한 진전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대한 한국의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만나면 약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우했지만 공식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듬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 등이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는 한국 측의 설명과 달리 일본 측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5일 한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 시점에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응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전략적 환경에 비춰보면 한일, 미한일 협력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생각이라고 일본 측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에서 40여 년간 한국과 일본 문제를 다뤘던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양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데 정상 차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짧은 만남이라도 양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물론 어려운 역사적 지리적 문제는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측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인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두 나라의 전략, 안보, 경제 이익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14일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한 부의회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북한 정권에 계속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13일 VOA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북한의 이번 핵정책 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이런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Not only rogue nations, but now with two adversaries, near peer adversaries. 코튼 지명자는 일부 불량 국가들 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진 두 적성국이 각기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지가 적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전략 핵 억지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육해공 통합 전투 사령부입니다. 코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미국의 양대 경쟁국뿐 아니라 북한 등 일부 불량 국가들 또한 미국의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코튼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체계는 북한 등 불량 국가 탄도미사일의 제한적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은 고도 약 200km의 대기권 밖에서 중간 단계에 진입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코튼 지명자는 전략사령관으로 인준이 된다면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장기적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차세대 요격 미사일 프로그램과 다른 역량들의 필요성에 대해 미 북부사령관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튼 지명자는 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공격받을 시에만 핵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책은 미국의 전략 억제력은 물론 동맹과 협력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튼 지명자는 미국의 동맹들이 지지하는 계산된 모호성이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으로 무장한 적들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태평양 포럼은 15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핵무력 완성을 공고히 할 뜻을 밝힌 것은 비핵화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꺾는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개발과 보유 목표를 절대로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선택을 했음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개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는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미한 동맹 강화 기조와 미한일 3국 공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도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영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내 긴장 고조로 현재 한반도는 더 넓고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고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영내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지난 4년간의 대북 관여 정책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과의 화해, 정치적 자산을 걸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대북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대북 관계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 요소에도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확대하거나 7차 핵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영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활동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며 핵과 미사일 관련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활동들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재촉할 수 있는 7차 핵실험 실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탈북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지속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와 특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난민 수용제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법에 반영됐듯이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내부와 영내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관심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탈북민과 그의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6명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입니다.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단 한 명이 그쳤고 2018년에는 6명이 입국하는 등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상반기에 2명, 2021년 11월에 4명이 각각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점점 더 선호하면서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입니다.
Language is the same. They know the language. Very few of the refugees who come from the north speak English.
킹 전 특사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으며 이들 대부분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을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관대하고 포용적이라며 한국은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을 돕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 같은 일의 대부분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의 난민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Wanted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We're willing to endure the greater length of time that it takes to get into the U.S.
킹 전 특사는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은 난민 자격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과정이 신속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문화와 언어차 극복이 비교적 쉽고 난민 자격을 얻는 절차가 간소한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리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 내 탈북 난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3국에서 이동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에게 정보와 교육,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또한 미국 정부가 탈북민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 정권에 희생됐거나 납치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과 옹호단체들이 워싱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전문가는 북한이 거의 400건에 달하는 정보요청 통보문에 대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선 북한 정권이 저지른 살인과 납치 범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15일 백악관 인근 데코 베이컨 하우스에 모인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을 비롯해 너무 많은 인권범죄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동생의 끔찍한 사건과 또 다른 아픔이 북한에 의해 남아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비극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 공동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원비어 가족과 일본의 납북자 사건들도 북한의 만행으로 아직 아픔이 남아있기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북한을 협상과 대화하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국제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이사장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 노력이 너무 대조적이라며 서름을 토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와서 나눠줘 홍보하고 17명인데 우리는 516명인데 44배가 되는 납북자를 갖고 있으면서 보세요. 피해자 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이걸 지금 나눠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행사 후 BOA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주길 호소하는 마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올 4월 달에 토니 블링컨 장관님한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보낸 이유를 설명하러 왔고요. 보낸 이유는 일본 정부는 국민과 언론과 정치인이 모두 나서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해서 많은 성공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517명에 대한 납북자 문제는 정부가 너무 몰라라 해서 북한이 끔찍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한테 일본 정부만 나서지 말고 우리 정부도 517명이 납북자가 있다는 것을 꼭 좀 호소해달라. 앞으로 좀 같이 좀 다뤄달라.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 전후 납북자는 3,835명 가운데 516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을 대신해 연설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북한 정권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로마 협약 위반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유엔군 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등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실종범죄로 보고 북한의 생사확인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부의장은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이런 상황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nfortunately,
발데 부의장은 이 그룹이 최근까지 강제실종과 관련해 북한의 정보를 요청하는 394건의 정보문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불행히도 실무그룹이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보낸 소환에 대해 지속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발데 부의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회 행사 기획에 관여한 권은경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책임 규명과 북한 내 사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아무래도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또 알리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그 UN 기구들을 통한, 그리고 또는 뭐 기타 여러 그 국제적인, 정부들과 협력해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는 정책들, 대북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사상 표현의 자유의 확산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의회, 기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 활동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사업가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장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동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흥미를 위해 예능과 드라마 등을 주로 시청했지만 지금은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대신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호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야 한다고 장 씨는 강조했습니다.
사실 세계상에 북한만큼이나 이제 부당한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바보처럼 순종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요, 물론 세뇌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국제사회의 보통 구성원들하고 비교할 만한 외부 정보가 부족한 것이고,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유입된다면 그들은 국가는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내 정보 자유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15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18차 총회를 개최한 북한 자유의 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낳고 탈북을 부추기며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주민들 그리고 해외에 주재하거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원에서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국제방송처의 대북방송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의원들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해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한의 3자 인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인권 관련 전향적 조치를 할 경우 비군사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금은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군사적 분야의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의 지성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동안의 독재자들은 더욱 강한, 더욱 이제 잔인한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그 오토원비어 이제 사망 사건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실패한 국가인 북한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이 국제사회 유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negotiation with the current regime, it is imperative for all national governments.
이어 모든 국가의 정부는 현 김씨 정권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핵미사일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야 한다며 이는 현재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의원 대표단은 이번 총회 참석에 이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하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투원비어의 부모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중에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이 무려 2,000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되 북한과의 관여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무려 2천 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 received information that as many 2,000 North Korean escapees are currently detained in China.
아울러 일부 탈북민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억류돼 북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과 고문,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탈북민들이 재정착하길 바라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계속 옹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장마당에 의존하는 북한 여성들이 받는 압박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책임 규명과 북한 정부와의 관여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에 의해 내부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과거에도 있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의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ccountability for ongoing and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d by the DPRK.
그러면서 정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다른 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사법적, 비사법적 방법을 통해 책임 규명을 추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호관은 또 북한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관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외부 세계에 개방하진 않겠지만 관여와 작은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North Korea will not suddenly open to the external world.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여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국제 연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0도, 낮 27도, 양덕 아침 18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8도, 낮 26도, 구성 아침 18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강계 아침 18도, 낮 26도, 희천 아침 18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28도, 개성 아침 21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28도, 신계 아침 20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27도, 장전 아침 21도, 낮 27도, 평강 아침 19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7도, 낮 27도, 장진 아침 13도, 낮 22도, 청진 아침 17도, 낮 25도, 김책 아침 18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5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2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이지움에서 440여 구의 대규모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경찰 수사국장은 15일 영국 스카이뉴스에 이같이 밝히고 모든 시신에 대해 법의학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곳은 해방된 큰 마을들 중 가장 큰 매장지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며 449의 시신이 한 곳에 묻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폭격으로, 일부는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주말에 이지움에서 철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러시아군의 침공 초기 수도 외곽 부차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에 비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곳에 죽음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하거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주고 부인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외부 세력의 색깔 혁명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색깔 혁명을 유발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원국에 말했습니다. 색깔 혁명은 과거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움직임으로 시민들이 부패와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운동입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P통신은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이 중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서방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공산당과 독재정권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회원국들에게 지난 4월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안보 구상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위산업기업 고위인사 2명을 제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의 그레고리 헤이스 대표와 보잉사의 테드 콜버트 대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제재가 두 대표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중국의 이번 제재가 기업의 대표에게만 국한되는 것인지 혹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제재는 상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10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보잉사 대함미사일인 하푼과 8,500만 달러 상당의 레이시온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미국이 타이완 해협 내 또 다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무역장관들이 15일 최근 불거진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G7 무역장관들은 이날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